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독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피력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사도가 우리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저는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로서의 확고한 자신의 자세를 재천명했습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만할 것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확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지그릇에 지나지 않는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깨어질수록 지그러진 내가 깨어질수록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지그릇이 지그릇 자신을 잡고 살며 평생 지나도 지그릇이 깨어져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그릇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분을 위해서 살 때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은 나한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한다. 내가 죽을수록 내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이 누군가를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그 역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그르신 나를 깨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은 드러나게 되고 그 그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죽는 한 반드시 누군가는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참 생명이시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본 단락 마지막 15절 이렇게 끝맺었죠. 지난 시간에도 표준 세 번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은혜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까닭은 바로 지그러신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배를 담아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세를 나타내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런 단어로 시작되면 우리가 반드시 그 앞내용을 다시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은 이 뒤의 내용이 그 앞의 내용의 토대 위에서 전개된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 앞에 단락에서 사도바울이 주장한 게 뭐예요?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다. 그 전체적인 핵심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의 단락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당신 자신 그 보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지그릇인 자기 속에 담아주신 이상 사도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는다로 4장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4장의 끝부분에 가서 또 낙심하지 않아요.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니까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또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보배를 지그리신 내 속에 내가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낙심할 일이 없어요.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일 투성입니다. 내 계획이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하고요. 사람 관계가 뒤틀려서 낙심하고요. 병이 들어서 낙심하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진급 때 진급을 못해서 낙심하고요. 매일매일 낙심거릴밖에 없습니다. 뭘 보면 질그릇인 나를 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질그릇 자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낙심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긍휼을 생각하며 그분이 내 속에 담겨져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속에 담겨 계시는 그분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우겨쌀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거꾸로 틀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개인적으로 거꾸로 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육체지요, 그죠?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나 낡아진다. 개역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참 정말 표현을 잘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았다. 육체가 하루 낡아지는 내가 새 옷을 샀는데 이 새 옷을 매일 입으면 입을 때마다 낡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날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낡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육체 때문에. 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은 wast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waste라는 것은 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소모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았다. 육체를 하루 소모시킵니다. 소모시킨다는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지만 그 소모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소모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내 육체를 소모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낭비에 내 하루 생명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하루의 육체를 내가 또 소진했다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승화되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낡아지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육체가 낡아지는 만큼 내 속 사람 내 영혼은 더욱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워지는 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나카이노오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의 의미를 뜻하는 접두어 아나에 새롭다는 의미 카이노스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요, 훈장이요, 상급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든 것 자체를 낡아지는 육체만 보고 허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낡아진 만큼 내 속사람이 진리 안에서 더더욱 새로워진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왜 낙심해요?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는데 잠언서 16장 3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길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개역 성경은 백발은 의의 멸두관이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개정판은 백발은 영화의 길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 참 멋지죠, 그죠? 그 영화의 길이다. 그걸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서 끝나면, 그저 나이가 들고 백발만 되면 다 영화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공의로운 길에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고서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의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쫓는 길 속에 있을 때,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 때, 내 육체는 비록 넝마처럼 낡아진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이 짧은 문장에 서로 대조되는 단어들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연필표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잠시 봉표하시고 받는 환란 내모표하시고 겸한 것 세모표하시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봉표하시고 영광 내모표하시고 중한 것 세모표 한번 해보시고 같은 모양끼리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다. 잠시는 뭐하고 연결이 됐죠? 영원한 것, 환란은 영광, 경한 것은 중한 것하고 지금 대조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란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건 잠시 받는 환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가벼운데. 왜? 이 육체는 낡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갖고 영원하게 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건 경한 거,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데 이것은 경한 환란과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도대체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17절 말씀은 이 구절만 딱 떼어놓아도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어떤 환난도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있습니다. 접속부사가 붙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17절은 따로 떼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16절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란이 무슨 환란인가? 어떤 외부 상황에서 주어지는 환란이 아니라 내 육체가 지금 낡아지는 것을 환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육체가 낡아진다. 이건 얼마나 환란이냐. 죽지 말아야 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지고 늙어가고 병들고 한다. 이거 환란이잖아. 그런데 이 환란이라고 내 육체가 낡아지는 걸 이걸 환란이라고 해도 이건 잠시예요. 왜? 내가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대단히 가벼운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내 속사람을 간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분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무게는 누구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여기에 주목한다고 하는 헬라어 스코페오는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시선을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집중한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쇠퇴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새 것을 지금 방금 만든 신제품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인다는 것은 언젠간 썩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지금 시작하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절대 안 보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믿음이다. 이 18절 말씀도 따로 이 한 구절만 떼어내어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앞뒤의 내용의 연결상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과 없어지고 있는 이 육체에 자기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자기는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본문은 왜냐하면이 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4장 18절을 설명하는 것이 5장 1절이죠. 따라서 성경장을 나누는 사람이 여기에서 5장을 끊어내면 안 되는 거죠. 성숙자반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2000년 전 신약 성경을 파피루스의 성경 기자들이 쓸 때, 그때는 장절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만 고린도 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붙어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어디 찾아봅시다 하면 뭐 서로들 이게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1228년에 스테판 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다 1장, 2장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잘못 나눈 부분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끊으면 안 되는 데서 5장이라고 끊은 거죠. 지금 4장 18절과 5장 1절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도 얼른 보면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 텐트죠.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성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로 만들어진 성이라면 수백 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에 가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지은 성도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육체가 장구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는 텐트라는 것입니다. 누가 텐트를 평생 살려고 칩니까? 텐트는 항상 한시적인 거예요. 바람이 불면 펄럭이죠. 맹수의 침입으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속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해요. 우리의 육체는 그런 한시적이고 연약한 텐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시적인 텐트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 손은 인간의 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 영원한 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영원한 몸,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의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바로 그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령한 그 몸, 그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아니라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텐트는 잠깐이면 무너져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몸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 말은 이 텐트 안에 있어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는다. 그 처소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몸을 의미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 영원한 몸을 덧입기를, 내가 이 육체의 텐트 속에 살고 있는 지금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왜 탄식이라는 말이 들어있는가? 우리말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뭔가 길이 안 보일 때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그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탄식한다는 말이 안 어울려요. 헬라어 스테나소라고 하는 이 말 뜻은요, 한숨을 짓는다는 뜻인데,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숨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영광의 미래로 인한 한숨지음이에요. 얼른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막내아이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 게임을 구입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대금을 다 결제를 하고 이제 딱 결제하기 위해서 구입 완료되었습니다. 딱 하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순간부터 언제 택배가 우리 집에 오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구입한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이제 산 그 남발을 집어넣으면 지금 창고에서 출고됐다. 배송부에 가 있다. 배송부에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택배로 보냈다.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는 구입한 뒤에 시간만 나면 거기 들어가 봐요. 그리고 아휴, 오늘 아침에 배송부로 갔네. 그러면 이틀을 더 기다려야 되겠네. 아휴. 여러분, 걔가 지금 지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절망스러워서 한숨 짓습니까? 아니에요. 확실히 올 게임.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확실히 올 그 영광스러운 그 게임으로 인해서 한숨 짓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한숨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육체의 연약한 텐트 속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덧립게 될 그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그 몸이 너무너무도 내가 갈망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한숨 짓는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입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참 이건 중요한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령하고 영원한 몸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나요? 그 영원한 생명을 벗은 자가 된다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육체가 매일매일 낡아지다가 어느 날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면 땅 밑에서 해골이 되었다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모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명을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체의 텐트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여기에서 짐진다, 짐진다 이 말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입혀주실 그 영원한 몸, 신령한 몸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진 것처럼 한숨 지으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해골이 되었다가 한 줌의 흙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덧입어서 영원히 살기 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삼킨 바 되게. 거기다 공표를 한번 하십시다. 죽을 것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덮고자 함인데, 그 이유는 죽을 내 자신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 나의 이 존재가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삼켜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을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썩지 아니할 것이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노력으로 그 생명을 얻어야 된다. 누가 노력해서 그 생명을 얻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냥 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삼켜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해주시는 것이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증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어느 집 주인이 자기 집을 전세 주면서 전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보증금 줘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삼켜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해주시는데, 그 생명을 받으려면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보증금 걸어야죠. 하나님, 나 이거 걸 테니까 좀 주세요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뭐냐?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보증금이라는 것입니다. 보증에다가 공표를 하십시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보증하고 연결을 해두십시다. 사도 바울은 내 육체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미래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육체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을 줬습니다. 그 물건이 우리 집에 도착은 안 했지만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금까지 주셨으니까 그건 내 거다 말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그렇다면 4장 6절로 되돌아가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 보배하고 빛하고 연필하고 줄이 쳐져 있죠. 그죠? 줄이 안 쳐져 있으시면 2주 전에 안 오신 분이고 지난주에 안 오셨네. 예. 자, 그러면 그 빛 보배가 뭔지 이제 더 확실해졌죠.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보증하고 연결하십시다.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이 보증은 하나님의 보증이기 때문이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육체를 입고 이 텐트 안에 내가 거하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우리의 이 육체의 눈을 지니고는 영이신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내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은 못 봐요. 이 육체를 벗은 뒤에야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하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봐요.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4장 18절의 주석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해설이 지금 7절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세균 눈으로 못 보죠. 우주같이 큰 거 못 보죠. 내 육체의 눈으로 보려면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게 보입니까? 이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 믿음으로 내가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보여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게 내 눈에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부활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내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고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는 나는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또 공표하고 위에 담대하여 연결하십시다. 성령이신 보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담대할 수 있어요.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날과 없어지는 육체의 텐트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몸을 입고 사는 것. 바울이 솔직히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기가 솔직하게 원하는 것은 이 텐트를 벗어버리고 그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지만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여기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살든 거기에 있든 내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가 육체의 텐트를 입고 있다고 해서 이 텐트를 위한 삶이 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삶을 위해서 내가 힘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빌립보서에서 사도바울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냥 들으면 보십시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똑같은 말을 했죠.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더라. 내 소원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육체의 텐트 속에 더 거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이 육체의 텐트 속에 사는 동안에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건강 자체를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그냥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낡아지는, 소모되어지는 이 생의 의미가 과연 뭐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연약한 육체의 텐트 속에 살라는 것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받고 누군가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그를 통해서 이 사회의 한 부분이 새로워진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죠?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힘쓴다는 겁니다. 9절 힘쓰노라 거기다 공표하십시다. 10절 이는 공표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사는 이유를 밝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내 육체 안에 거하게 하시는 동안 나를 위해서도 살 수 있어요. 대충대충 살 수도 있어요. 주님만을 위해서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경주하는 것은 바울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심판대는, 심판은 멸망이 아니고 상급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상대에 서야 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상의 원칙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에도 그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상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바울이 상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죠. 누가 상을 줄 때 그 상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상 주는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한대.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심을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있는 것과 반드시 상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하나님 상 안 받아도 좋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죠.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사도바울처럼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사도바울이 사도로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자신의 자세를 밝혔는데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그 확고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신 긍휼하심 때문에.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보배를 질그러신 자기 속에 담아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번째로,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기의 육체가 낡아지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 속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진리를 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보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날이 되면 뿌린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낡아서 없어질 이 육체를 위한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날로 날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가운데에 이 코끝에 호흡이 있는 한 매일매일 진리를 뿌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을 신봉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날가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육체는 낡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원하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삼켜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매일매일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육체는 더 낡아질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날로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져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뿌려야 될 진리의 씨앗을 매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뿌린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